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10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오늘 밤에 어둠이 걷히고 내일 아침 먼동이 트면 4.11 총선이 시작이 됩니다. 향후 4년의 의정 방향을 틀지울 단 한 번의 선택이 시작되는 거죠. 이 선택의 기회라는 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도 필살에 가깝습니다. 단 한 번의 칼눌림, 그 결과에 따라서 물을 벨 수도 있고 자기 손을 벨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한 표, 친구 따라 행사하는 한 표가 내 삶에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뭐 대학 수능 볼 때의 심정으로, 입사 면접 볼 때의 심정으로, 소개팅 할 때의 심정으로, 첫 아이를 낳을 때의 심정으로, 그리고 생애 최초로 내 집을 장만할 때의 심정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듯 순간의 기표가 4년을 좌우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독자의 선택, 장하준이 돌아왔다. 화제의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촌철살인 분석과 명쾌한 대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도서출판 부키.
주위 새누리당에게 거대 야당의 위험한 폭주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와 새누리당 새로운 정치로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다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되면 그들은 이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투표할 권리 하나뿐이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이명박 새누리당을 단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앵그리버드는 그 나쁜 돼지들이 성 속에 숨었어요. 견고한 기득권 속에 숨었는데요. 거기를 향해서 이 착한 새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성벽을 깨뜨리는 게 앵그리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앵그리버드 한 마리 한 마리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의 한규영 연구원을 연결을 해서 내일 4.11 총선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이 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투표율을 예상하려면 먼저 이 여론조사상의 적극적 투표 의향층, 이 층부터 살펴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론조사를 하면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예, 뭐, 물론 이제 조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투표율이 적극적인 네. 투표 참여 의향이 높은 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과거보다 높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동아시아 연구원이 이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
반드시 투표하겠다. 적극 투표 의향이 75.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 상당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2008년과 비교하면 2008년 동일한 기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했을 때 57.8%가 나왔습니다.
와, 20% 포인트 차이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극 투표 의향층이 바로 전부 다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아무래도 과거보단 투표 참여율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들은 좀 줄어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통 간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그 간극을 저희가 알 수 있다면 예. 여론조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결국 그 여론조사 지도에서 나타난 뭐 그 A 후보와 B 후보가 간 뭐 지지율 차이가 5%라고 했을 때
네.
결국 누구의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뒤바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누구의 지지층이 더 많이 가느냐, 누가 투표를 가느냐, 이게 사실 예측조사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의 조사로는, 그 사전조사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라고 하는 직접 투표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묻는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이제 집계된 적극적 투표 의향층 비율하고 실제 투표율하고 한 간극이 13 내지 15%포인트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보도도 있던데, 그럼 이 분석이 좀 그렇게 정확한 분석은 아닌가요?
아, 이거는 정말로 그거는 분석하기 어떤 데이터를
네.
어느 선거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건 천차가 큽니다.
아,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강 평균 내보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것도 좀 우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적극적 투표 의향층 가운데 일부가 이제 투표를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론조사를 할 때는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는데요.
예.
투표 참여 자체는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설령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투표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부끄러워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대답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규범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보다 그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 응답이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 저 투표 안 할래요 하는 분은 이제 도덕 개념도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좋게 표현하면 쿨한 거고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하고 이제 관심사가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숨은 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초접전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최종 결과를 그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숨은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는 이 숨은표, 일단 연령대로 보면 주로 2040 세대라고 보는 것이 맞나요?
아, 그거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역대 선거를 보면
예.
숨은표는 고연령층 50대 이상의
예.
그 나이 드신 연령층 중에서 더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예. 이제 보면 2002년 그 16대 대선이죠. 16대 대선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네.
그때는 세대 대결이 지금 이상으로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랬을 때 2030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네.
젊은 층들이 이제 당시에 노무현 후보로 그 지지를 결집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고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해창 후보를 지지했던 당시에 5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어서 자신의
예.
의사를 숨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역대 선거에서 보면 좀 고연령층들에서 숨은표가 조금 더 많고,
네.
그리고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지지가 높고,
예, 예,
예. 예, 좀 그런 성향이 나타났죠.
근데 이번에는요, 그러면?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제가 이제 숨은표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거를 위해서 한번 그 최근 데이터를 한번 쭉 분석해 본 결과,
예.
일단, 좀, 세밀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
숨은표의 상당 부분은 이제 무당파층, 지금 이제 유보층이죠. 응답을 유보하는 층과
예.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 선거와는 다르게 지금 20대, 30대들
예.
거기다 40대까지 특히 20대, 30대에서 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지지 후보가 아직 결정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특히 유난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층에서 그게, 2030이 많은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예. 특히 3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50대 이상층에서는 그 응답이 10%에서 12, 3% 이 정도 된다면
네.
지금 30대에서는 거의 30% 가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2030이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숨은표가 생기는 이유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숨몸표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의향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 예. 근데, 그리고 투표할 가능성도 높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자신의 의사를 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왜 숨기고 있을까?
예.
중요할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그 20대 30대들이 과거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예.
그다음에 그 목소리를 높이던 그런 것과 다르게 이번엔 특히 신중하고 깐깐하게 투표를 선택을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2030 세대가 사실 2010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예.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그 선거 투표 정치적 관심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그 과거의 심판론도 희석이 되고
예.
예, 야권은 미덥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여권에 대한 분노, 야권에 대한 미덥지 않은 불신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끝까지 선택을 두고하면서
예.
신중하고 깐깐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숨은 표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딱 몇 프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숨은 표 중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부동층 중에서 얼마가 투표장으로 갈지를 예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예 파악을 해야지 분석을
예,
해야지
예.
숨은표가 어느 정도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몇 프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최소 5%에서 10% 선이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라면 그래, 지금 예.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박빙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혼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1, 2% 포인트 차로 지금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지금 한규영 연구원이 분석하는 이들 한 5 내지 10%의 그 숨은표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만약에 투표장으로 향한다라면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신문 뉴스를 워낙 꼼꼼하게 보시고 계셔서 이미 주지하시겠지만
네.
이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예.
기간이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정치 전문가들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조사 그 정치 전문가들은 3명 중에 2명꼴로 그 민주당
예.
야권이 우세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발의 차로.
예예.
근데 막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자체 분석을 보면 새누리당은 지금 예상 의석수가 110에서 130석.
예.
그다음 민주당은 110석에서 110석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왜 이 차이가 나타나냐면
결국
새누리당은 지금 확실한 지역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네.
민주당은 확실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경합 지역에서 어떻게 될까
네.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숨은표 효과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불확실한 지역은 많지만
예.
숨은표 효과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투표함을 열어보면 수도권에서 많이 이렇게 좀 그래도 경합 지역에서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그 분석 때문에 그 우세를 점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숨은표의 투표 참여 전망 이건 사실은 이제 거의 점치기 수준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예.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이 숨은표가 투표장으로 향할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한기영 연구원께서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 숨은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특징적인 건 이 숨은표들이 과거와 다르게 젊은 층들이 많다는 거죠.
예.
10대, 30대, 특히
예.
30대들이. 예. 그리고 30대, 20대, 30대들은 아무래도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민간인 사찰 이슈의 부분인데
예.
선거 막바지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예.
근데 민간인 사찰 이슈들이 사실 그 고연령층보다
예.
20대에서 40대,
예.
특히 30대, 40대에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2층에서 보면 지금 그 민간인 사찰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권보다는 야권에 예, 그 좀 결집하는 경향이
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숨은 표들이 조금 더 야권 성향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간인 사찰의 시골이 그런 숨어있는 야권의 집중을 조금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동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결집력. 은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웹 서비스 전문 업체인 유저 스토리 랩의 정윤호 대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 스토리 랩은 얼마 전에 SNS 및 온라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로 젊은 층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윤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SNS가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자, 이번 총선의 경우에도 트위터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 일단 좀 그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슈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박원순 후보랑 나경원 후보 관련해서 이제 되게 이제 큰 이슈를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트위터 영향을 트위터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선거에 이제 이슈들을 좀 주도하는 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지역별로
예.
이제 선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지역이랑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각의 후보들에 대한 이제 그 후보들의 지지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이슈 중심으로.
예.
좀 흘러갈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파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이슈들이 좀 그 있었는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오히려 저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앞서서 이제 저희가 한규영 연구원하고 그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나온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표가 있는데
네네.
이 숨은 표의 중심이 20, 30대다.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20, 30대의 그 마지막 선택이 선거 판세를 완전히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전망이
네네.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제 20, 30대가 이제 주로 그 이용하는 사회적인 소통수단이 트위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여론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정윤호 대표님을 연결을 한 건데 이 최근 선거 국면에서 이 주되게 언급되는 키워드 트위터 상에서요.
네네.
이게 좀 어떤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좀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거 좀 추려 주시겠습니까?
아, 이제 트위터에서 가장 이제 가장 최근에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사찰 관련된 이슈들이랑
민간인 불법 사찰,
예.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이슈나 이제 김용민 후보 관련된
예.
좀 약간 논란들
음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트위터 상에서 이제 특정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특정한 후보한테는 부정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트위터 상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김용민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러니까 김용민 후보가 그 했던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발언을 했던 것들이 어떤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인가.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공유가 많이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 이제 뭐 조중동 유지한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 프레임으로 좀 접근한 부분들이 훨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공유했다는 건 실제로 이제 거기에 공감하고
예.
이제 그것들을 퍼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김용민 후보 관련된 해당 이슈 관련돼서 뭐 가장 많이 공유된 뭐 1등부터 10등을 뽑으면 한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김용민 후보의 좀 우호적인 입장으로 이제 공유된 걸 좀 볼 수 있고요.
사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찰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죠.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근 일주일치
네.
일주일치 사찰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요.
예.
실제로 그 뭐 불법 사찰 관련해서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좀 비판적인
네.
박근혜 후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뭐 사찰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박근혜 후보와 연관해서
네.
얘기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가장 주된 키워드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네.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은 아무래도 여권에 불리한 사안이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같은 경우는 그 여권에 이제 상대적으로 호재로 이제 평가됐던 거였는데,
네네네.
그 20, 30대가 이제 주로 그 소통하는 트윗 공간에서는 그 네네. 여권에 불리한 사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여권에게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오히려 그 김용민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실제로 근데 이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좀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네.
그 박원순 후보와 관련된 이슈가 됐던 뭐 트윗상에서 많이 공유된 것들을 보면 이제 거의 20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 20개 정도의 이슈들이 박원순 후보의 좀 우호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었고요.
예.
나경 후보 관련해서는 되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고, 근데 이게 좀 주도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 게요.
예.
기존에 이제 미디어가 이제 아젠다를 잡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그 원천 소스 자체가 이제 트위터에서 공유되는 소스 자체가 그 언론사 발 기사보다는
네.
실제로 이제 뭐 관련돼서 그 실제 이제 그 시민들이 만든 동영상이나
네.
관련된 그 시민단체에서 썼던 글들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허.
거기에 대한 반론들을 많이 제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뉴스 자체만의 그 부정적인 그 방어나 뭐 공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주류 미디어가 설정한 의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상쇄시키고 중화시키는 어떤 소극적인
네.
그 범위를 벗어나서
네.
이제는 유통시키는 정보의 출처 자체도 다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결국 주류 언론의 헤게모니는 그만큼 더 약화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사실 이게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이제 동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또 2차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트위터 상에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뭐 진보 언론이나
네.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것들 다시 한번 또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슈 자체를 최초 그러니까 이슈가 처음 생기는 것 자체는 많이 변한 것 같지만 또 미디어가 또 하는 역할들은 또
네.
그런 이렇게 파급시키는 효과들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지금 저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
네.
20, 30대 중심 저 20표를 언급을 했지만
네네.
이 20표의 성향은 상당히 여권 비판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야당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 이슈를 좀 파이팅하는 열심히
네.
이슈 파이팅하는 사람들 같은 트위터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제가 보는 이제 실제로 이제 투표장에 가게끔 하는
네.
동력 자체는 그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이슈에 좀 민감한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네.
20, 30대가 투표장에 더 많이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더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지난 그 선거 때인데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 상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예전에 이제 그런 선거 국면이 아닌 시절에 시간에는 뭐 IT 관련된 뉴스나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공유되는 편이거든요.
예.
이제 트위터 상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그 선거 국면이 되면 계속 선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일단 제가 그래서 로열티가 되게 높은 정당에 대한 사람들이 아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당이 이렇구나.
네.
내가 지지한 정당이 지금 이런 이슈들 안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더욱더 좀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 그 지인들에게 이번 투표의 선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나가고 그 사람들 좀 투표장으로 이끌게끔 그러니까 투표에 관심을 굉장히 높이는 것 자체가
네.
결과적으로 20, 30대가 그 20표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제 정치적 어떤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상하기로 20, 30대가 어느 정당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을 실제 이제 투표장으로 가게끔 하는 데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정인호 대표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그 트위터 이용자 수가 한 몇만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 갖고 계세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뭐 한 달, 그러니까 근데 그냥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글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뭐 글을 한 번이라도 썼다 이런 사람들 한 300만 명 정도로
300.
보고 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슈 파이팅 하는 사람들은 10만 명 정도.
10만 명.
근데 이제 사실 이제 1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이제 팔로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슈들이 이제
그러면 작년 1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트위터 이용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네, 저희가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지금 네. 두 배로 는 거죠, 그 사이에.
네네네.
그러니까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네네.
그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고 지금 총선 국면에서의 투입 분위기가 좀 일정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이용자 수가 거의 두 배로 늘면서 이 그 트위터 이용자의 어떤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성향,
네네.
분포도도
네네.
다 변화되면서
네네.
이전만큼의 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 항상 이제 어떤 이제 웹 서비스든지 간에
네.
되게 이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제 또 그냥 그 중간에서 이제 공유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지켜보는 사람들만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트위터 자체가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사를 바꾸게끔 만드는 도구는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예, 자기가 가지고
전파 도구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좀 강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나.
아, 예, 예, 예.
계속, 왜냐면 또 제가, 제 타임라인을 제가 구성을 하잖아요.
예.
저랑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 심리라는 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좀 약간 좀 고착하는 되는 면이 없지 않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예.
스스로 자기 설득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진보신당 당원들은 진보신당 당원들끼리, 뭐 녹색당 당원들은 녹색당 당원들끼리. 근데 그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높인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긴 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좀 몰리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네. 좀 그 외에 트위터를 네.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금방 좀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네.
그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지 않는.
그렇죠. 예.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트위터 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미디어나 또는 이제 좀 뭐 진보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다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네.
좀 약간 다른 여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다르게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실제로 그 트위터 상에서 이제 그 가장 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좀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민주통합당의 그 김용민 후보나 문재인 후보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이제 트위터나 SNS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중요한 섹터로 좀 봤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 새누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 순위권 안에 영향력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굉장히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예,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예, 그리고 다들 이제 트위터를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 실제로 보면은 오래 했던 분들이 선거 국면 안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국면 다 와서 사실 이제 트위터 상에서 이제 어떤 정책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 그 이전부터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김용희 후보나 뭐 등등.
좀
약간 다른 분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빠르게 영향력을 뭐 획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네. 있긴 했는데요. 그런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말에 막 가랑비에 오줌 누를 모른다고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죠.
네네.
그럼 아무튼 좀 그 정현우 대표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지금 트위터 상에서 나타난 여론 동향은 그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그 궤적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네네.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여론 동향은
예,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보는 뭐 250명 가까이 되는
그렇죠.
지역구 후보 예. 250명 가까이 되지만
어차피
아무래도
뭐
이제
예. 전국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주요 정치인들 위주로 얘기가 예. 되고 이제 선거 후반 가면서 이제 그 비례대표 관련된
예.
그 이슈들을 계속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 30분 아이튠즈에 업로드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아이튠즈 또는 오마이뉴스 이털란 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털게 참 많은 세상이죠? 트위터 아이디 오마이탈탈로 많은 물음표 던져주세요. 이털남 아저씨가 시원하게 털어서 느낌표로 만들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별한 손님을 연결을 합니다. 이 저희 이탈남과 형제지간인 방송 프로그램의 대표입니다. 그 KBS 개그 콘서트 애정남 다 아시죠? 같은 남자 돌림입니다. 이 애정남의 대표 이 개그맨 최효정 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제가 형제지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만 없으시죠?
아,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네. 최효정 씨 이번이 그러니까 몇 번째 투표가 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선거 뭐 수천 지방 선거 총선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제가 투표소에 가는 게 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동안 꼬박꼬박 투표는 하셨죠?
네, 투표는 다 했습니다. 네.
솔직히 다 하셨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최효정 씨 아주 이제 그 20대 젊은이 아니십니까? 지금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선거판 아무래도 그 2030 세대가 좌우할 것이다 뭐 이렇게들 뭐 네네. 다수가 전망을 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로서 이번 선거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은 뭐 집계 생각은 많이 안 했고요.
네.
뭐 사실 제가 뭐 자세하게 들어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지지를 하는 거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지지를 하는 건데,
네.
뭐 이렇게 뭐 선거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지금부터 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애정남 네. 대표로서 저희가 네. 그 최혜종 씨를 연결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도 여론조사 전문가를 연결을 했는데 특히 2030 세대가 지금 부동층이 많대요.
네네.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네네.
자, 애정남 대표로서요 네. 이 후보를 찍을지 저 후보를 찍을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언해 네.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은
네.
이게 뭐 만약 저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도 그렇고 더 어린 친구들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누굴 뽑아야 될지 몰라서 안 간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접근 방법이
네.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죠. 뭐 이제 제가 원하는 우리 지역구 발전 방향이 있을 거고
네.
또 내가 원하는 또 이런 나라의 발전 방향이 있을 텐데
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후보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네.
내가 원하는 공약이 들어있는 후보를 자세하게 뽑으면 되는 건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인물을 먼저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뽑기가 좀 어렵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약 이런 발전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약들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저는 하거든요.
오, 예.
네, 네, 네.
그래.
그래서 아마 내가 꿈꾸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투표할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정남 버전이 아니라 정답 버전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투표라는 것은 정말 나라를 바꾸는 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네.
뭐 장난으로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자,
네.
투표를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라 가자니 귀찮다. 이런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 투표하는 걸로 딱 정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까?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투표소로?
그 조사를 준비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 개그 콘서트 아주 그 열렬한 그 시청자인데
네.
지난 방송도 제가 봤어요. 사막이 유천도 봤고.
네.
거기서 이제 이 투표를 아주 강조하시는 이제 장면도 제가 이제 봤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그 이탈남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 투표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투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선관위에서 보내준, 안내문을 보면
네.
본인의 투표소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한 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한 표를 찍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로 바꿀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최혜종 씨 네. 내일 투표 잘하시고요.
네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마음에 드시나요? 응원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털남을 만들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참 언론을 키워가는 기쁨을 누르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메인면 왼쪽 상단에 있는 10만인 클럽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탈남과 오마이뉴스의 배우가 되어주십시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갑갑하고 안타까운 장면이 적잖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광장에 모여서 소통을 외쳤지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했지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되받아쳤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대의제라면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목청을 높였죠. 실상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대의제는 완전 무결한 제도가 아닙니다. 때론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대항하는 제도로 왜곡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도를 강구하는 건 쉽지 않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대의제가 잘 작동되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의기관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총선은 중요합니다. 총선에서 물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총선의 룰은 일수불퇴, 낙장불입입니다. 총선의 룰이 일수불퇴, 낙장불입이라면 피박과 대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인해전술입니다. 최대한 많은 주권자가 참여해서 판단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투표율은 중요합니다. 이 투표율은 여당의 승리, 야당의 승리를 가르는 변수이기 이전에 대의의 방향과 질을 좌우하는 규정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표본이 크면 클수록 오차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구현 방법이 대의제라면 민주주의의 추동력은 참여이고 그 참여의 통로는 선거입니다. 다수의 참여만이 대의제를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이기 이전의 의무입니다. 내일 투표소에서 웃으며 인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를 보니까 어떤 분이 투표율 70%가 넘으면 이탈남이 털을 미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뭐 밀겠습니다. 70%는 바라지도 않고 65%만 돼도 깔끔하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이탈남은 내일 하루 이 팟캐스트 방송을 접고 밤 10시에 서울광장에서 개표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이탈남의 개표 방송은 오마이TV로 생중계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투표장에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